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유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으니 그는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이라.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쌓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인간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장 신비한, 가장 천지개벽의 사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논리와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우리는 모든 진리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기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지개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우리 모두 받게 하시고 우리의 종교적인 삶이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많은 다른 목회자들과 같이 매년 성탄주일이 돌아오면 성탄의 주인공 아기 예수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다 훑어봅니다. 그동안 십몇 년 동안 계속 훑었지만은 또 계속 훑어봅니다.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관련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성탄 주일에 선포할 말씀을 택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말씀이고 가슴판에 새겨야 하는 말씀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목회자에게 마음에 특별히 부담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끼칠 유익 때문일 수도 있고 목회자의 목회 초점 때문일 수도 있고 목회자의 개인 상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이 저에게 부담을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주일과 3일 후 수요일 성탄 이브에 선포할 말씀이 제가 반석교회에서 선포하는 마지막 성탄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오늘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정수인 십자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가장 좋은 간결한 요약이자 가장 좋은 주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어떤 삶을 사셨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가장 간결한 대답 가운데 하나가 오늘 바로 설교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성탄절기에 오늘 말씀은 그저 읽고 그 다음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으로 건너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장 10절 1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합니다. 아니면은 그 다음 천군 천사들의 찬양으로 건너뜁니다. 14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말씀은 대충 읽고 한번 읽고 건너뜁니다. 그 결과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처음부터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 삶이 앞으로 30몇 년 사실 삶의 요약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찬양한다고 하고 전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말로 주님을 찬양하지만은 그것이 주님의 실제 삶과는 괴리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울리는 꽹과리가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알맹이는 빠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천국의 면류관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것만 찬양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의 찬양과 섬김과 전도가 보다 더 성경적이기 원하기에 올해 성탄주일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생과 축복이 달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로마 황제 어거스터스가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인구 조사령을 내렸을 때입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이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때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수리아, 시리아 지역의 총독은 구레니오였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밝힘으로써 이 인구 조사는 실제로 역사에서 있었던 사건이라 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성경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 있었던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은 구체적으로 로마 제국 하에서 구레뇨가 팔레스타인을 포함하는 시리아 총독이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다. 책에 찾아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3절서부터 5절을 보면 인구조사를 위해서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본적지로 갔다고 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기에 자신의 족보가 보존되어 있는 다윗의 동네 곧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요셉을 따라올 필요가 없었지만 만삭의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사렛으로부터 100마일이나 되는 먼 길을 왔다고 합니다. 나사렛에 계속 있으면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구설수에 오를 것이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6, 7절을 보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출산할 때가 되었지만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애를 낳고 아기를 뉠 데가 없어서 구유에 가축의 여물통에 뉘었다고 합니다. 일부 주석서들에 따르면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은 이유는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관에 방이 없었던 이유는 로마인 세금 징수관들, 유대인 관리들, 그리고 다른 많은 여행객들로 여관이 이미 만원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다른 주석서들은 그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당시 베들레헴과 같은 조그만 촌에는 여관이 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둘째, 여기 여관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사실 게스트룸, 말 그대로 개인집에서 손님을 위한 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나오는 여관과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ESV 성경 같은 건 밑에 줄을 보면은 또는 게스트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친척을 환대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베들레헴은 요셉의 본적지로서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해산해 했던 이유는 요셉의 친척들 가운데 그에게 방을 내주려고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친척이 오면 방 한 구석을 칸막이에서 주는 것이 관례인데 요셉 부부에게는 그 호의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마리아가 만삭이었기 때문에 당시 약혼 관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 관계를 갖는 것은 간음과 똑같이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한 사람은 요셉 부부를 긍휼히 여겨서 자신의 마구간 공간을 내어준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은 것은 베들레헴에 요셉의 친척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들 집에 공간이 없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셉 부부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자기도 모르게 아기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를 사랑하면 공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남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느끼는 바가 없습니다.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천사의 소식, 천군 천사들의 찬양 듣고 싶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단순히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마구간에서 동물들 사이에 태어나신 것을 오히려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저 한번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는 매일 전 세계에서 태어나는 수많은 아기 가운데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 예수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해 주었듯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다윗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 주었듯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다시 말해서 세이비어, 구원자이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영으로 잉태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약을 보고 구약을 보면 이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아니 온 우주의 모든 생물과, 아니 온 우주 전체가,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천체가 모두 경배해야 하는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읽고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왜 지상의 짧은 삶을 시작하시면서 왕궁에서 모든 고관들의 환영과 경배 가운데 태어나시지 않고 마구간에서 갈릴리 동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친척들에게도 거부당하는 길을 택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구간에서의 삶과 배척당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전 생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모습과 앞으로 30년 동안 사실 때의 모습이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구유에 뉘었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삶의 요약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시면서 제일 먼저 구유에 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전하시기 전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이 구주 예수님은 말구유에 뉘으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말염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따르고 닮기 원하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사셨던 분인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태어날 곳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동물들이 태어나는 곳, 말과 소의 분뇨로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찬바람이 부는 스산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산파도 없고 따뜻한 물도 없고 아기 침대도 없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셨지만 태어나신 후 자주색 옷을 입고 왕관을 쓰시지 않고 헝겊 포대기를 걸치시고 말 여물통에 누우셨습니다. 유일한 환영객은 마구간의 동물들, 미물들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일하게 예수님을 찾아와 반긴 인간 방문객 몇몇도, 그리고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그 사람들도 가난하고 비천한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기자는 주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목자들은 종종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많은 목자들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대신 돌보는 양들에 대해서 부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랍비들은 목자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자들, 올바르게 될 수 없는 죄인들로 분류했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도 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런 비천한 목자들의 환영을 받으시며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도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고 어머니 마리아는 무명의 엄마였습니다. 2006년도에 나온 기독교 영화 너티비티 스토리를 보면 전형적인 촌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마을 베들레헴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후 30여 년 동안 사셨던 고향 나사렛도 무명의 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아무도 잘 알지 못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셔서 초라한 벽촌 마을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공생사역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아버지 요셉과 같이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전직 어부들, 모든 사람들이 멸시했던 전직 세리, 친로마 인사들을 암살했던 전 셀롯 당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제자들 무학자들이었고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사역에 들어오시니 후 사신 삶은 홈리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공중의 새는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평생 머리둘 곳이 없이 사셨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전혀 없기에 늘 남의 도움을 받고 사셨습니다.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는 여러 날을 감람산 기슭에서 야영하셨습니다.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왕의 왕으로 입성하셨지만은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들에게 뺨을 맞고 유대 백성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이방인 군병들로부터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일반 대중 모두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말 여물통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비천한 삶이요 수치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불륜의 관계로부터 마구간 여물통에서 태어나시고 평생을 세리와 죄인들과 다른 비천한 자들과 함께 비천한 삶을 사시고 나중에는 가장 악질인 범죄자들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삶을 사실 뿐이었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평생 비천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모시고 닮기 원하는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세상에서 비천한 삶 사는 것 꺼려하지 않는가? 예수님과 같이 비천한 사람들을 형제자매로 맞아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 마다하지 않는가? 나도 주님과 함께 교만한 자들과 위선자들에게 수치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도 영접하기를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영의 눈이 멀었어도 그중 몇 명은 주님의 탄생을 예측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곧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신 말씀 기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처녀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이 바로 그 임마누엘이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우리는 너처럼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너는 처녀에게서 낳았기 때문에 적법한 아들도 아니고 너는 서자라고 말한 겁니다. 지금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녀가 난 애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은 다 믿는다고 하면서 유독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한 이사야 7장 말씀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처녀지만은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믿지 않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가장 눈이 멀었던 거예요.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보고 놀라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나 자신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확인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별개였기 때문에. 항상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왕관을 쓰고 백마 타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타나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늘 성전과 회당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섬겼지만 영의 눈이 어두워서 위선된 삶을 살았기에 메시아가 오셨지만은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배척했습니다. 유다 백성도 그 지도자의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다윗의 후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수태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도 마리아를 받아들여 줬어야 했습니다. 스사한 날씨에 해산 일보 직전에 젊은 처녀가 산고의 고통 가운데 도움을 청하면 설령 죄인이라고 생각해도 아무리 집이 좁고 붐벼도 방이 하나밖에 없어도 집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마리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공생사역에 들어가셨을 때도 배척했습니다. 주님이 평생 자기가 자란 나사렛에서 첫 설교를 하시자마자 자신을 그렇게도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엄마와 동생들도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성전과 회당과 들판에서 가르치시고 수많은 기적과 권세 있는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불치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는데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한탄하신 대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오히려 주님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급기야는 잡아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미혼모의 자녀로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고 다니시면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영의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권세와 부와 지혜와 즐거움을 추구하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여물통에서 태어나신 여관 싸구려 여관 방도 들어가지 못하신 예수님을 배척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힘도 없는 목수의 아들 또 그의 제자 어부들 세리들 그 친구들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는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머리둘 것도 없고 단순한 삶을 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족한 줄 아는 예수님 경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와 기술을 좋은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자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존귀히 여기는 제자들을 보면 멸시하게 돼 있습니다. 저것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정치 경제 학문계뿐만이 아닙니다. 종교계에서도 주님은 있으실 곳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맞아들일 객실이 없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거나 마음으로 모셔드렸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부들, 세리들, 창기들과 죄인들, 품행이 방정치 못한 자들, 세상에서 멸시천대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만이 예수님에게 방을 내드리고 마음의 방문을 열어드린 거예요. 혹자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베들레헴에 사는 다윗의 자손들을 정죄할지 모릅니다. 그런 냉혈 동물들이 어디 있나? 추운 겨울에 만삭인 임산부에게 어찌 그리 냉담할 수가 있나? 나 같으면 내 방이라도 내어줄 텐데. 이 베들레헴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 대부분의 모습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위에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도움의 눈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자신의 일이 급해서 자신의 즐거움이 앞서서 내 계획과 야망과 포부 포기할 수 없어서 내 삶이 불편해지기 싫어서 그들을 외면하는 자신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집으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손님방이 이미 차서 예약되어 있어서 거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것은 주님 앞에서는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에게는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 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여기 나그네 된 자는 바로 나의 형제라고 하시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병든 자, 갇힌 자, 눌린 자와 함께 여기 나그네 된 자는 나의 형제라고 하시고 더 중요하게는 그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시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 그런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가리라 생각하는데 주님 말씀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할 방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한 방을 만들었습니까? 아침에 늘 하는 일과의 하나로 주님을 내 마음의 방에 모셔드립니까? 혹시 우리 삶의 모든 공간을 다른 손님들이 차지해서 주님을 영접할 공간이 없는 분은 없습니까? 내 일과 내 학교와 가족과 친구들, 특별히 자녀들이 이미 모든 방을 다 차지하고 있기에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분은 없습니까?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과 여관에 있으실 곳이 없으셨던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난하고 비천한 삶 그리고 천대받고 배척받는 삶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구약에서 예언하신 삶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미가서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었고 고난받는 삶을 사실 것도 오늘 기원문에서 읽은 이사야서 53장에서 다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세상 사람들의 얄팍한 겸손이 아닙니다. 말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아유,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 저분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따위 소리 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남에게 인사 잘하고 명절 때 잘 찾아뵙고 선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겸손은 과격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사람과 같이 오시되 모든 사람의 종의 형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을 떠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담는 것. 그것이 참 기독교의 겸손입니다. 주님을 실제로 따라가기에 주님과 같은 주님과 비슷한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으며 누구에게 배척받으시고 왜 배척받으셨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우리는 어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어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전하며 남은 삶을 살기 원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면서 혼란스럽지 않고 괴롭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구유에 누이신 주님,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셨던 주님을 늘 기억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기에 주님 때문에 비천한 삶, 또 수치스러운 삶 사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늘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살게 되시기를. 그러므로서 말 그대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위해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메스터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우리들 많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쉬운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주와 종이 바뀌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성경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좌정케 하시고 우리 삶에서 주인으로 좌정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인생관과 삶의 소망과 모든 결정과 행위와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께 공간을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세상에 오셨을 때 여관에도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서 시작하셨다는 것 늘 기억하고 진정 그 주님을 닮고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도 그런 삶 사는 것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전과 달라서 오늘날 그런 삶 살 자들 별로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우상이 되어 있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와 즐거움 다 내려놓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주님을 겸손히 따라갈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낮아지지만 우리가 은혜 베풀기 원하는 자들은 높아지는 일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영광 받으시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